세계를 알고 미래를 만나는 시간. 북한의 내일은. 최근 한국에서는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사람들은 선풍기와 냉풍기를 하루 종일 틀어놓고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력 소모가 큰 시기입니다. 한국에서는 수력, 화력, 원자력 발전을 적절하게 배협해서 산업활동과 국민들 생활에 필요한 전기를 충분히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력 소모량이 많은 시기에는 매년 예비 전력까지 마련해놓고 혹시 모를 정전 사태에도 대비를 미리미리 해두죠. 북한은 핵무기도 개발했고 우주까지 개척할 정도로 우리는 과학기술이 발전했다라고 선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만성적인 전력난으로 올해도 이 여름 힘들어하고 계실 북한 주민들을 생각하면 기술이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북한 당국이 모르는 건지 아니면 외면하고 있는 건지 정말 묻고 싶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조미영입니다. 전기는 정말 생활에 꼭 필요하죠.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후 북한은 남한에 전기를 보내줄 정도로 전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인공위성에서 캄캄한 밤에 한반도의 모습을 찍으면요. 남쪽 전체는 전기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데 북한 땅은 평양만 빼고 다른 지역은 캄캄합니다. 고도로 발전한 북한의 과학기술을 인민들을 위해 사용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오늘도 해봅니다. 북한의 내일은 오늘 프로그램 소개해드릴게요. 탈북민 이유진 씨와 함께하는 내가 본 한국에서는 한국의 전기 공급과 전기세에 대해 알아보고요. 달려라 세상 밖으로에서는 중국의 수도 베이징을 살펴봅니다.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줄 노래와 삶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첫 곡 함께 들으시죠. 유엔의 노래입니다. 파도. 내가 본 한국. 탈북민의 생생한 한국 이야기를 통해 북한의 내일을 그려보는 내가 본 한국 시간입니다. 오늘은 탈북민 이유진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덥죠?
네.
요즘 너무 더워가지고 도시 전체가 거의 뭐 이렇게 가마솥 같이 네. 펄펄 끓는.
찜통에 들어가 있는 느낌입니다.
맞아요. 오늘 옷도 굉장히 시원하게 입고 오셨는데 밖에 네. 다닐 때 많이 덥죠?
너무 더워요. 그런데 밖에서는 막 숨이 막힌데 또 어디 실내 공간에 들어가면 또 막 선동칸 들어간 느낌, 냉동칸에 들어간 느낌을 너무
잠깐만요. 무슨 칸이라고요?
냉동실?
아니 그 전에
선동칸?
뭐 선동칸이 북한에서 쓰는 말이에요.
선동칸. 예, 여기는 없나요?
선선하고 그 네. 냉동이고 뭐 이런 네, 얘기인가요?
그렇죠. 근데 그게 온도 차이가 너무 심하니까
오히려 밖이 더 덥게 느껴지죠.
예, 맞아요. 밖에 나가면 숨 통 막히고 들어오면 막
너무 시원하고
너무 시원하고.
맞아요. 한국은 뭐 실내는 대부분의 실내가 다 냉풍기가 그렇죠.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실내만 들어오면 사실 여름에도 뭐 더울 일이 없고 오히려 추운 것 같아요.
가디건을 항상 가지고.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이렇게 더위를 이렇게 느끼다 보면은 야 진짜 북한에서 냉풍기 없이 어떻게 살았나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그 말입니다. 저는 평양 그래도 조금 그 양강도나 이런 해산보다는 덥잖아요. 거기가.
더 덥죠. 훨씬 덥죠. 네. 내륙이니까.
한 30도 이상은 가니까 이번에. 네. 미치겠는 거예요. 막 집에 가면 뭐 물도 없지, 뭐 선풍기도 없지.
선풍기가 없어요?
아니, 선풍기가 있는데 불이 안 오니까.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전기가 안 오니까. 그 부채질 하던 생각이 그렇게 나요. 계속 부채질. 근데 부채질을 에너지가 여기가 하면 더 덥잖아요.
네, 그렇죠. 운동되니까 팔로.
팔로 막 하다가 그 김에 너무 더워가지고 이거 팔을 움직이니까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네.
그만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로.
아, 그러네. 너희를
가만히 이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로.
그러네요, 진짜. 네. 뭐 다른 거 하는 것보다 가만히 있는 게 그나마 더위를.
도의를 시키는.
야, 너무 정말 공감이 됩니다. 뭐 요즘 그 해마다 그런 여름이 되면은 기온이 점점점 더 올라간다라는 그런 그쵸. 느낌이 들 정도로 여름엔 정말 더운데 한국도 뭐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름이 되면은 한국은 이 전력 사용량이 정말 커요. 그리고 이 전력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전기 요금, 그러니까 전기세에 대한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의 전기 공급과 전기세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상에서 뭐 전기가 없으면 모든 게 멈추게 될 정도로 대부분의 제품이 다 전기를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유진 씨는 한국에서 전기를 쓰면서 혹은 이렇게 전기가 사용되는 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신가요?
너무 감탄스럽죠. 이렇게 전기가 써도 써도 계속 충분히 있고 그 밤에는 진짜 뭐 대낮처럼 환할 정도로 보리가 환하고 그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주고 이런 모든 그런 걸 다 전기로 이제 많이 하잖아요. 네. 히터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북한에서는 추우면 추운 대로 그냥 참아야 되고 아주 원시적인 방법으로 전기가 없다 보니까 겨울에는 불 뭐 돌을 달궈서 한다거나 물을 뭐 이제 끓여서 뭐 이제 비닐통 같은 데다 안고 잔다거나
어머나
여름에는 너무 더우니까 이제 같이 뭐 얼음을 옳고 해야 되는데 솔직히 이게 극동 여기 냉동실이다
얼음 극동칸이라 그러죠
극동실에다가 이제 얼음을 해놓으면 뭐 오를 새가 없이 계속 녹아버리니까 전기가 안 와서 가전용품 들이 있기는 다 있는데 쓸 수가 없어요. 무용지물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다 그 왔다 갔다 전기가 그러다 보니까 거의 다 고장 나는 것도 있고
맞아요. 네. 그리고 전압도 계속 들쑥날쑥하니까.
아, 나 전압 소리만 하면 제가 우리 집에서 네. 그 뭐 전구 따말 이런 거 다 뭐 교체하고 하는 걸 제가 다 했거든요. 아빠보다 제가 더 그런데 조금 이렇게 관심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변압기도 막 자동을 샀는데 너무 안 올라가고 하니까 수동으로 이제 교체를 해서 뭐 어떤 사람이 와서 이제 수리를 해줬는데 그걸 계속 제가 그걸 저작을 많이 해가지고 그 전압 약할 때 그 심정을 너무 알죠.
맞아요. 네. 그 전압이 약하면은 그 전구 담화에
볼게가지고
실줄 다 들어오고. 네, 그리고 그거 올렸다가 밤에 잘 때 또 전압 확 올라가잖아요. 갑자기
튀어버리죠.
그것도 변압기 튀고. 네. 야 이거 뭐 북한 분들은 지금 이 라디오 들으면서 충분히 공감하면서 들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옛말처럼 하잖아요.
그렇죠. 언제 그랬더냐.
언제 그랬나 싶죠. 근데 이게 전기에 대해서 불편함을 겪어본 우리는 이 지금의 이 전기 사용이 얼마나 편안한지 알지만 그렇죠. 한국 사람들이 이런 거
모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걸 못 느껴봤으니까.
한국에 와서 혹시라도 그 전기 사용하면서 불편함을 느껴본 적은 있나요?
전혀 없어요.
한 번도?
네, 근데, 그 뭐 예능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보면 되게 전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럼 그런 거 보면, 북한에서 나는 전략이라기보다는 불만하면 어떻게 그냥 그 전기를 그냥 끌어모아서 쓸 생각. 그렇잖아요. 뭐 24시간이 진짜 뭐 한 두세 시간만 거의 보내주다시피 하니까.
네.
그 있는 거를 그냥 청동원에서 다 쓰는 거죠. 집에 있는 거.
그렇죠. 쌀도 다 씻어놨다가. 네, 그때 딱. 전기 오면은 바로 딱 누르고. 네. 그 다음에 전기 오면 다리미질도 그때 몰아서 하고.
맞아요. 그래서. 네. 한 달에 한 번 우리 그 북한에서도 그런 거 나오거든요. 사용요금을 사용요금. 근데 그게 다 이제 국정가격이니까 얼마 되진 않아요. 한 1,000원 뭐 2,000원 정도. 근데 그게 돈이 문제가 아니고 불이 너무 안 오니까 뭐 가정용품이란 용품 다 들여다 쓰는 거고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그 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또 한 달에 기본적으로 이제 쓰는 양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막 히터라든지 이런 거는 끌어다 쓰다 보니까 너무 이제 빨리 이게 숫자가 올라가다 보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그것도 이제 돈이 문제가 아니고 야, 이 집에서는 뭐 전기를 썼구나 하는 게 이게 탈로가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북한은 그 전기 제품 쓰는 게 다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불법이죠. 네. 다 이게 검열단이 와가지고 회수를 해가고.
그렇죠. 물건 다 회수해가고.
네. 그래서 저는 그 깜부락질을 어떻게
방법이 했냐면 뭐 있어요?
그 돌아가는 거기다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전기 쓰면 거기다가 이제 그 모도지 같은 빳빳한 종이 그 사진이 오려가지고 그걸 숫자도 못 돌아가게 정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돌아가요?
그 짬으로 이렇게 착 여며 들어가거든요.
네.
제가 그런 거 했었어요.
야.
되게 여기서 보면 그거 되게 불법인데 네. 어차피 저기서 불법 아니면 어떻게
북한에서 사실 법을 어기지 않으면 네. 살 방법이 없죠. 맞아요.
그렇죠. 전기검열 이 집에서 뭘 쓴다는 게 탄로가 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고
네. 네. 아니 근데 평양도 하루에 전기가 그렇게 조금밖에 안 들어왔나 아유, 봐요.
아우 뭐 말해 뭐합니까. 그 전기 오는 게 약간 명절 공급처럼 졌어요.
저희도 똑같아요. 네. 전기 오면 그날이 명절인
네.
거죠.
그 명절날에 좀 오면 오히려 더 불안해. 이게 또 무슨 전기검열 올라나? 이렇게 막 끊지 않고 계속
주게 되면 왜 이러나?
불안해. 전기 다 어디다 고도여라. 아무튼 열어놓고 있다가.
그 정도로. 네. 아니 아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인공위성에서 진짜 한반도를 찍으면 북한과 남한이 이렇게 딱 경계선이 나뉜대요. 북한 쪽은 진짜 색깔 새까맣게 나오고 여기 한국은 그냥 없죠. 엄청 밝게 나온다는데 그래도 그 평양 지역은 이게 불빛이 보인다고 해서 저는 그래도 평양은 전기가 꽤 들어온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요.
아니에요. 우리 앞에 그 주체 사상 탑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 봉화가 위에 있거든요. 그 봉화는 원래 24시간 약간 평양시의 등대라고 할 만큼
그렇죠.
거기는 이제 네. 불이 가면 사고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딱 그 앞에서 사는데 밖에 내다볼 일이 거기밖에 없거든요. 밖에 내다보면 이제 주체 사상 다 봉화가 이렇게 보이는데 아 그냥 조기 전기를 어떻게 끌어다 먹을래? 너무 이제 불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네.
와, 아니 또 거기 거 끌어다 쓰면 반역죄로. 야, 그 정도로 전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많은 네. 거잖아요. 한국에 와가지고 전기 제품 진짜 많이 쓰고 계시잖아요. 뭐 있는지 한번 좀 이렇게 쭉.
아 여기 한국에서 쓰는 거요?
쓰고 있는 전자 제품.
뭐 물 끓이개부터 시작해서 밥솥.
물 끓이개라고 하면 네, 전기 포트 얘기하는.
네, 전기 포트요? 네, 저기서 포트란 말을 안
쓰니까 물 끓이개라고
네.
하나요?
네, 물 끓이기.
물 끓이기.
그리고 밥솥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전기밥솥 기본이죠. 예. 기본이고.
예. 요즘에는 그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
그거 필수적으로 있어요.
음식 덮이는 거죠.
네. 예. 요리도 하고.
그리고 그 음식을 튀겨내는 에어프라이어. 예. 뭐 청소기도 전기로 쓰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쓰는 핸드폰이나 노트북 같은 컴퓨터는 다 전기로
배터리를
계속 충전해서 쓰는 거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냉풍기랑 냉장고.
그렇죠.
24시간 뭐 전기가 들어오니까.
그건 필수적으로. 네.
한국에서 와서 혹시 정전 겪어본 적 있어요?
아, 전혀 한 번도.
몇 년 되셨죠 오신 지?
4년 됐죠.
저희가 이런 얘기를 라디오에서 하면 진짜 북한 주민들이 믿을까요? 정전을 4년 살면서 한 번도 안 겪어봤어요 라는 말을.
네. 글쎄 믿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약간 그런
의심하실 것 같아.
저기 전기세가 너무 비싸지 않을까? 뭐 자본주의니까. 근데 저기는 지금 거의 공짜다시피 쓰긴 하는데 이제 공짜고 모이고 이제는 돈을 좀 더 주고서라도 좀 전기를 보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죠. 저기는.
그렇죠. 이게 지금 저희가 계속 뭐 한 번도 전기가 나간 적이 없이 전기 네. 를 계속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한국에는 분명 세금이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렇죠.
그 세금 중에 하나가 전기세, 전기 사용하는 그 돈을 요금을 네, 내야 되는 그렇죠. 건데 요거 혹시 집에서 얼마나 사용 지금 가전제품들 많이 쓰고 계신다고 했는데 한 달 사용료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그 이게 와서 처음에 이거를 그 계좌 이체라고 해가지고 이게 한 달에 매달 나가는 거를 내가 이렇게 저기서는 이민반에서 반장에 걷어가죠. 현금으로. 근데 여기는 다 이제 계좌 이체로 하다 보니까 매달 얼마씩 빠져나가는지 처음에는 되게 이게 막 봤는데 이걸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얼마를 내고 있지 전기세가. 근데 그럴 만큼 전기세가 별로 부담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한 달
맞아요.
사용하는데.
네, 네,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게 정말 큰 돈이 나가면 내가
좀 아껴 써야 돼.
매달 이렇게 많은 돈을 전기세로 네. 내고 있어 이럴 텐데 저도 지금 그 혼자 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집에 딱 들어가면은 여름만큼은 그래봐서 여름이 제일 더운 시기가 두 달이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두 달 동안만큼은 좀 전기세 생각 안 하고 시원하게 살자 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냥 에어컨을 좀 시원하게 틀어놓고 그렇죠.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제가 전기세를 얼마나 내고 있는지는 몰라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왜냐면 한국에서는 이런 각종 세금이나 이런 것들이 매달 매달 사용된 것만큼이 계산이 돼서 내가 연동시켜 놓은 내 은행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자동적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게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뭐 누가 중간에 농간질을 한다거나
그렇죠.
왜 더 가져간다거나 이런 일은 없기 때문에 맞아요. 누가 그거를 꼼꼼하게 챙기질 않는 것 같아요.
그 처음에는 아 이게 내가 북한에서 하던 그 방법이 생각이 나가지고 아 저거를 어떻게 멈추는 방법이 없나 하는 생각을 했었어. 잠깐 아, 처음에 이사 왔을 때
북한처럼 저 네, 북한처럼. 숫자 못 돌아가게.
근데 이게 역시. 한 달에 한 번씩 꼭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맞아. 보장이 났는지 제대로 돌아가는지 이런 거를 체크해주는 사람들이
맞아요. 있더라고요. 그게 감시하는 게 아니라 네. 고장 날까봐 네, 네. 확인해 주는 거죠.
아 그래서 아, 이게 여기서 무슨 이런 깜부락치의 그 속임수를 쓴다거나 뭐 내가 뭐 전기를 쓴 만큼의 뭐 대가를 안 내려고 할 필요도 없겠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만큼 내도 그게 뭐 내 생활에 막 타격을 줄 만큼 그렇게
큰 돈도
아니고. 내가 쓴 만큼 뭐 내는 게 그냥 당연한 거다고 생각을 되니까
맞아요. 북한에 있을 때 진짜 우리는 세금 없는 나라
아이고.
라고 북한에서 엄청 선전하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세금을 좀 더 내더라도 좀 불편함이 없이 좀 살면 좋겠다라는 거죠.
맞아요.
너무 이게 부족한 거를 지나서 너무 부족하니까 너무 없는 상태가 돼버리니까 좀 돈을 더 주고라도 좀 편하게 살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죠.
맞아요. 네. 제가 예전에 하루는 안내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공사를 네. 잠깐 하기 위해서 몇 시간 동안 전기를 끊는다라는 네. 안내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그 방송을 들으니까 갑자기 불안해지는 거예요. 막. 네. 그래서 저도 한국에 산 지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네. 한 번도 정전을 겪어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렇게 와 내가 이제 한국 사람이 다 됐구나 그런 생각이잖아요. 왜냐면 북한에서 정전은 너무 일상이었는데
그렇죠. 여기서는 뭐 한 10분만 안 와도 이게 무슨 사고가 났나 막 이런 생각이 나고
그 정전됐다고 보도에 나오는 거 보셨어요? 텔레비전 보도 나오는 거?
뉴스에서 가끔 뭐 어떤 단지에서 오늘 뭐 한 시간 정도 정돈 뭐 정전이 됐습니다 막 이런 뉴스가 나와서 아 저게 뭘 그렇게 뭐 며칠씩 간 것도 아니고 몇 시간 갔는데 뭘 큰 일이라고 뉴스까지 나오냐고
맞아요. 근데 항상 거기에 보면은 뭐 두 시간 정전 네. 사태로 주민들이 큰 네.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 나오면
아이고 맞아 북한에 한번 좀 다 현실 체험을 보냈었으면 그런 말은 안 나올 겁니다 절대로.
아니, 저희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기 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그렇죠. 전기가 없어서 가장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특히 여름에는
더위 때문에 네, 그렇고 전기는 진짜 모든 데 다 필요한 거잖아요. 뭐 덥고 춥고를 떠나서 생활적으로 너무 뭐 요즘에는 다 핸드폰은 북한도 이제 많이 쓰고 있는데
네.
전기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약간 배터리나 이런 네. 좀 오래 이동시켜놓고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다 충전을 시켜놓고 네. 이동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더 저기는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바로 아무 데 가서나 할 수 있으니까 정전이 되니까 어디다가 이제 모아놨다가 이게
정전되면 쓸 수 있는 이제 거. 저장할 수 있는 배터리.
그렇죠.
아, 우리가 북한에 진짜 뭔가를 보내게 된다면 배터리를 좀
맞아요.
많이 보내놓으면 참 좋겠네요.
배터리 저희 집에도 그 전기를 네. 집에서 초를 쓰다 해서 초가 이게
야 지금이 시대가 언젠데 초를 씁니까?
네, 우리 집 초를 엄청 그때 고난의 그때 많이 썼거든요. 근데 초도 비싸거든요.
저희는 함경도는 석회석으로 그 석회석 그 카바이트 등 알아요? 카바이트 등이라고 해가지고 네. 이렇게 뭐 허연 돌덩어리 같은 게 있어요. 거기다 물을 탁 부으면 싹 하면서 그 물이 끓으면서 그걸 그 힘으로 예, 불이 팍 열려요. 그 카바이트 등 했었는데 지금도 쓰시나 모르겠네.
지금
평양은 초를 썼군요.
태양열을 많이 쓴다고 하는데 지금은 배터리를 돌렸죠. 처음에 초로 쓰다가 이게 초가 남아나지 않더라고. 네, 비싸기도 그렇죠. 하고. 그래서 네. 아, 차라리 그냥 배터리를 하나 사다가 그거를 이제 콤팩트 등이라고 해서 그걸 연결해서 쓰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완전 법의 덩어리처럼 그냥 이방저방 옮겨다니면서 쓰고. 요즘에는 뭐 태양열로 해가지고 TV도 뭐 보고 하긴 한다고 하는데 뭐 태양열이라는 게 제한점이 있으니까 또.
그렇죠. 현재 북한의 전력 생산량이 249억 킬로와트, 남한의 생산량은 5,706억 킬로와트. 그러니까 북한의 전력 생산량이 남한의 4%에 해당한대요.
4%라고 네. 해도 저는 믿을 것 같아요. 그냥
이건 통계로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사실 분단 직후에는 대부분의 발전소들이 모두 북쪽에 서서 북한의 네. 전력 상황이 더 나았었대요. 전쟁 직후에는. 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완전히 역전돼서 한국은 전력 산업 선진국으로 꼽히고 있죠. 한국은 그러니까. 지금 뭐 수력, 화력,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까지 돌면서 이게 전력을 주민들이 불편하지 네. 않을 정도 충분히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의 또 원자력 발전 기술은 해외에도 수출이 되고 있잖아요.
네.
북한도 좀 핵무기 만드는데 그런 과학자들 그렇죠. 기술을 이렇게 낭비하지 말고 정말 인민 생활에 필요한 곳에 기술이 발전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남한과의 교류를 통해서 전력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도 좀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유진 씨와 함께 전기세 오늘 북한 얘기하다 보니까 되게 한숨이 많이 나왔네요. 네,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얘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진 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마이걸의 노래 듣고 오시죠. 돌핀. 달려라 세상 밖으로. 전 세계 나라를 찾아가 현재 생활 모습과 그 나라 사람들이 꿈꾸고 그리는 미래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국민통일방송 이강백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세계 여러 나라 이모저모를 소개하는 시간 갖고 있는데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몇 주째 나누고 있어요.
나라가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말 길게 이어지고 있네요.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중국 요리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중국 워낙 얘기할 거리가 많은 나라인데 오늘은 어떤 얘기 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중국이 워낙 크잖아요, 땅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도시들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도시 한 두세 개 정도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중국의 수도죠. 베이징 또는 북경에
네.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제일 큰 도시는 아니라고 하네요. 상하이가 제일 크다고 하네요. 또.
아, 상해가 제일 크군요.
네, 최근에는 상해가 많이 이제 커졌나 봐요. 근데 어쨌든 상해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도시고요. 오래전부터 있던 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지어진 그 유명한 건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자금성, 천안문, 만리장성 이런 유적과 유물도 많이 남아있는 도시고요. 면적은 정말 넓은 도시고요. 인구도 뭐 중국에서 두 번째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많은 도시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북경, 베이징이라는 표현은 한국 와서 들어봤고 북한에서는 네. 북경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이 북경이 중국의 수도가 된 게 언제부터인가요?
사실은 이 경이라는 게 이제 수도를 보통 표시할 때 쓰는 한자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북경이니까 북쪽에 있는 수도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남쪽에 있는 수도도 있나?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
있습니다. 남경이 중국에 있습니다. 남경.
아니, 수도는 하나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중국이 워낙 크고 수많은 나라들이 역사 속에서 생겨났다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수도로 했다가 또 이 나라는 저기를 수도로 했다가 이런 식으로 수도가 여러 차례
네.
바뀐 역사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경은 난징, 중국어로는 난징이라고 부르는
네.
남경. 여기는 이제 남쪽에 있는 수도다 그래가지고 이 남경도 여러 국가에서 수도로 사용했던 그런
네.
도시라고 해요. 어쨌든 북경, 북쪽에 있는 수도라는 뜻인데 지금도 간혹 베이징을 연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연경이요?
연경. 네. 비공식적으로 북경 또는 연경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게 연경이라는 이 이름은 언제 생겼냐면 춘추전국 시대에 연나라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연나라에서 처음으로 이 지역을 수도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기원전 한 1000년경인데요. 그때 연나라는 그 수도 이름을 그때는 이제 개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날 베이징이 있는 곳에 수도를 건설을 했다고 그래요.
기원전 1000년경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오래전이죠. 아, 그때 이제 이 땅을 처음으로 연나라에서 수도로 정한 거예요. 연나라가 이제 망한 다음에는 진나라, 한나라 등 여러 왕조가 있었는데 그때는 여기를 수도로 쓰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때는 그냥 현, 지방의 한 현 정도로 쓰고 있다가 다시 수도가 된 게 언제냐? 1403년쯤 돼가지고 명나라에 와서야 네. 명나라의 왕이었던 영락제가 이곳을 다시 원래는 그전까지는 남경이었는데
난징이었네.
난징이었는데 그쪽에 있는 수도를 북쪽에 있는 이 북경으로 다시 네. 옮깁니다. 아. 그리고 이때 이름도 처음으로 베이징, 북경이다 이렇게 이름을 바꿨고요. 아. 그 뒤로 청나라 때도 여기도 역시 이 북경을 수도로 사용을 했죠. 그래서 자금성이라든가 이런 건축물들도 바로 그 명나라 때 영락제가 짓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다가 1928년 국민당 정부가 북부 군벌을 소탕을 하고 수도를 다시 난징으로 다시 한번 옮긴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오래 못 갑니다. 수도를 남경으로 옮기고 이 북경 베이징은 이름을 바꿔버려요. 북부의 평화를 회복시켰다 이런 의미에서 그냥 베이핑, 북평 이렇게 이름을 한때 바꿉니다. 근데 네. 그게 오래 못 가요. 그게 한 20년 정도 남경으로 잠깐 옮겼다가 다시 베이징으로 옮기게 되는데 그게 이제 공산당입니다. 공산당이 들어와가지고 북경을 이제 점령을 딱 한 다음에 거기서 중화인민공화국 선포를 해요. 그러면서 이름도 북평에서 다시 북경으로 바꿉니다.
네.
그래서 공산당 정권의 수도로 베이징을 확정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복잡하죠.
네. 그러니까요. 그 첫 수도로 지정됐을 때는 기원전 1000년이긴
그렇죠.
하지만
명나라 때부터
네, 완전히 좀 수도의 그런 역할을 해왔던 건 한 1400년대
그렇죠. 명나라에 네. 들어와서야 본격적으로 수도가 됐다고 보시면
되게
되겠습니다.
되게 오랫동안 그러면 네. 여러 나라, 여러 왕조의 수도 역할을 해왔던 건데
네.
이렇게 많은 왕조가 베이징을, 북경을 수도로 선택한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겠죠.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고대에는 특히 이 고대 국가에서는 늘 서로 중국은 수많은 나라들을 서로 싸우고 점령하고 점령당하고 멸망하고 이랬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군사적으로 중요한 요충지가 수도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았나 봐요. 이 베이징의 북쪽과 서쪽을 산이 삥 둘러싸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산성 역할을 자연스럽게 했었나 봐요.
아.
그래서 수도를 방어하기가 좀 쉬웠다 이런 네. 주장이 있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산 바깥으로 또 만리장성이 쭉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대초원에 있는 유목민들의 침략을 방어하기 유리한 그런 지형이었다.
네.
이게 아마 수도로 삼은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학자들은 분석하고 있고요. 또 도시 남쪽으로는 강줄기가 아주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역시 수도가 되려면 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베이징 시민이 바로 이 남쪽에 이 물을 마신다고 하네요. 이것도 역시 수도의 조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사람들이 많은 인구가 살 수 있는 강과 그리고 요새 적들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둘러싸인 분지 이런 것이 수도로서의 굉장히 좋은 입지 조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참고로 천안문 광장 이 베이징의 중심에 있습니다.
네.
궁궐이죠. 궁궐 천안문. 그리고 중국 황제가 살았던 자금성 그 밑에 있고요. 그리고 천안문 서쪽에는 현재 중국의 지도부들이 거주하는 중난하이라고 해서 중남해죠. 중국의 고위 당 간부들이 바로 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그 북경 여행을 잠깐 갔었거든요.
네.
이렇게 약간 되게 크고 횡하다라는 느낌이 좀
어디
있었어요. 북경에 이 천안문 광장도 가고 만리장성도 올라갔는데 안개가 너무 껴가지고 만리장성 정 만리장성은 커녕 한 치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성 위에 올라갔는데 주변에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이 수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고 보니 서울도 한강이 네. 있고
그렇죠.
평양도 대동강이 있고
그렇죠.
수도에는 이렇게 좀 큰 강이 항상 있었군요.
네.
이 베이징의 기후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저 여행 가가지고 이 기후 때문에 고생 많이 했거든요.
추웠나요? 더웠나요? 아니면
정말 그 후텁지근하다는 거 있잖아요.
아,
예, 그리고 뭐 안개 많이 끼죠. 비 자주 오죠. 기후가 어떤가요, 이곳은?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여름은 온도가 높고요.
네.
습도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무더워요.
맞아요. 예.
7월 평균 기온 최고 한 30.9도까지 올라갑니다.
30.9도밖에 안 되나요?
평균이 30도라면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아, 그러니까 최고 뭐, 기온이 아니라?
그렇죠. 평균이 30도라면 막 한 35, 6도씩 올라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보다 훨씬 더운 거예요.
더 좀 더 덥죠. 예. 그리고 강수량 많습니다. 비도 많이 옵니다. 네. 대신 네. 또 겨울에는 또 춥습니다.
추워요.
춥고 엄청 건조해요. 추워요. 네. 가장 추운 1월 평균 최저 기온 섭씨 영하 8도니까요. 사실
어머나.
평균 기온이 영하 8도면 굉장히 추운 날씨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또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이 베이징과 호북 지방의 겨울과 봄에 황사, 모래먼지가 또 그렇게 많습니다.
아, 베이징에도요.
네, 그래서 미세먼지도 심각하고요. 그래서 네. 아까 뿌옇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안개 탓도 있지만 이 미세먼지, 모래먼지 때문에 앞이 안 보이는 경우도 지금 북경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다행히 2008년 올림픽 준비를 한다고 좋은 공기 만들려고 엄청나게 중국 당국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내몽골 자치구에 초원 지대도 만들고 뭐 했습니다만 그리고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여전히 북경의 공기는 좀 심각하긴 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북경에도 좀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죠?
중국이 워낙 사람이 많잖아요.
네.
이건 뭐 물어보나 마나일 것 같은데요. 그럼 얼마나 되느냐가 궁금한데
네.
인구수가 북경 도시 중심부 포함해서 주변부에 있는 주변 변두리까지 하면 2,200만 정도입니다.
거의 북한 인구 아니에요?
그렇죠. 북한 네. 전체 인구가 북경과 그 주변 변두리에 사신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인구가 모여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베이징 인구 중에 1,200만 정도는 베이징에 호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야말로 이제 베이징 시민들이고.
네.
나머지 한 절반은 임시 거주 허가증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그냥 이주 노동자들.
네.
허가증 없이 그냥 불법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머지입니다. 그러니까 한 절반은 북경 시민이고요. 절반은 임시 거주하거나 그냥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
야, 임시 거주한 사람이 절반이나 된다고요? 네, 그렇죠. 천만 명 가까이 된다는 얘기인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한 반반 된다고 봐야 되겠는데 사실 다 포함해서 이제 북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는 평양에 아무나 못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중국도 통제는 합니다. 어느 정도는.
네.
그래서 마음껏 자유롭게 이동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실상 나 북경 가서 살고 싶어 하면 저 시골에 있는 사람도 분명히 와서 살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류증이 설사 없는 사람까지 다 몰리다 보니 어마어마한 인구가 지금 북경에 살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여기에 일거리가 많다는 얘기가 그렇죠.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주민의 구성을 보면
네.
베이징 시민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50개가 넘는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베이징 시민도. 다만 이 베이징 시민 가운데 95%는 한족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대부분은 한족이라고 한족이네요. 봐야 되겠는데 그 외에는 이제 순서대로 보면 그 다음에 회족, 그 다음에 만주족, 그 다음에 몽골족 이런 순서로 베이징 시민의 수가 많은데요. 회족, 만주족, 몽골족은 평균 한 만 명 이상씩 어느 정도 네.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게 티벳의 청년들,
네.
고등학교 다니는 티벳 청년들을 학업을 목적으로 베이징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정도인데 역시 대부분은 한족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조선족은 없네요.
그러네요. 순위권에는 못 들었네요. 네.
그렇군요. 제가 중국 사람이라면 왠지 왜 우리 한국 사람은 김씨, 네. 이씨, 박씨, 최씨가
그러네요.
제일 많잖아요.
김이 박 이렇게 네. 3대 성씨라고 그러죠.
근데 중국은 왠지 왕씨, 왕 막 뭔가
그렇죠.
그게 생각이 나거든요.
네네네. 실제 베이징의 인구 구성 가운데 가장 많은 성씨를 순서대로 쭉 보면 역시 왕씨가 1위네요. 10% 정도가
아, 맞아요?
왕씨입니다. 네.
아, 10%면 네. 10명 중 한 명이
왕씨죠.
왕씨인 거네요.
그다음에 한 9%니까 왕씨 바로 다음에 있는 게 장씨입니다. 장씨. 그리고 그다음 세 번째 8.5%니까 역시 굉장히 많은데 이씨입니다. 이씨.
오.
그러니까 왕. 장이 이런 순서네요. 우리는 김이
박이잖아요.
예. 근데 중국 베이징 인구는 왕, 장, 그다음에 이씨고요.
네.
그 뒤를 유씨 그리고 조씨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성인가요, 혹시?
그런가요? 그 이씨도 같은 오얀 일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 한국 사람들이 있는. 쓰는 이씨를 예. 쓰네요.
그리고 장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는 조금씩 다르지만 네. 한국과 중국에는 비슷한 성씨가 많이 있는
그러네요.
듯합니다.
네. 친척이겠죠. 이렇게 네. 가깝게 있는데 아니 그 베이징의 시민들의 생활 수준 네.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북한 같은 경우는 그래도 비교적 일반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수도 시민들이 그래도 네. 좀 먹고 사는 게 지방보다 낫잖아요. 중국은 어떤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수도 베이징에 사는 사람들의 경제 수준이 지방보다는 높다고 봐야 되는데요. 근데 저도 이 자료를 조사하면서 생각보다 훨씬 높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훨씬 높나요?
네, 보통 1인당 평균 소득, 이게 한 나라나 도시의 경제 수준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입니다. 국제기구에 따르면 이 1인당 평균 소득이 2만 달러가 넘는다. 그러니까 1년이에요.
네.
1년 한 사람이 2만 달러를 번다. 이러면 네.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보통 네네. 평가를 해줍니다.
네.
3만 달러를 넘는다? 그러면 선진국 가운데에서도 중간 단계로 분류가 네. 됩니다. 그런데 2018년 기준 중국에서 1인당 평균 GDP가 2만 달러가 넘는 도시는 15개나 됩니다.
아.
네. 그 가운데 쭉 보시면 대표적인 도시가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입니다.
큰 도시들은 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2만 달러가 넘는 거네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이 도시들 가운데에서 발전된 도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선 도시라고 분류를 하는 도시들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중국의
도시.
대표적인 도시들이죠.
네네.
이 일선 도시가 4개인데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입니다. 그러니까 베이징은 바로 이 일선 도시 중에 하나예요. 2만 달러 넘는 거예요. 1인당 소득이.
그러니까 중국 전체의 평균 소득은 그때
두 배가 더 되는 거죠. 중국 전체 1인당 소득이 지금 만 달러 정도 내외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베이징만 해도 2만 달러니까요.
이 차이가 많이 나네요.
엄청나죠.
진짜.
아, 그리고
그러네요.
북한 주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한의 1인당 소득이 얼마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 중국의 베이징은 굉장히 높은 소득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베이징은 중국의 중요한 금융산업 또는 상업 중심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이미 경제적으로도 하고 있는데요. 금융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건 아니에요. 은행이 많아요.
네.
베이징에. 그리고 중요한 중국의 대형 국영기업의 본부는 다 북경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베이징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네네. 지금 거의 다 돼가지고
네.
베이징에 가면 여기는 꼭 가봐야 된다. 네. 대표님 혹시 말씀해 주실 만한 곳이 있나요?
사실 너무 많은데요.
네.
그래도 여기는 좀 빼먹지 말라 하는 곳,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천안문 광장, 베이징의 한 중심이잖아요.
네네네.
거기는 꼭 가보세요.
네.
그리고 아까 우리 조명 MC도 갔다는 만리장성 한번 꼭 가보세요. 이왕이면 약간, 날씨 맑은 날
네.
가야 되겠네요.
사대가 덕을 쌓아야 그 만리장성에 네. 볼 수 있다는.
그리고 궁궐로 쓰였던 자금성
꼭
가봐야
된다고 여기 너무 화려하고 멋있습니다.
예.
진짜 그리고, 커요.
네, 그 외에 뭐 정원 같은 이화원 네. 같은 것도 꼭 한번 가보시면 좋겠고요. 베이징의 뒷골목, 그러니까 오랜 건물들이 이렇게 몰려 있는
네.
뒷골목, 후퉁이라고 부르는데
네네.
이게 100년 이상 되는 오래된 가게도 있다 그래요. 이런 후퉁이라든가 그런 가게들, 100년 이상 된
네.
가게들 탐방하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고요. 참고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만리장성 지금 세계문화유산이고
네.
달에서도 보인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실제로는 보이진 않는다 그래요.
네. 놀랬잖아요.
그리고 자금성은 세계에서 가장 큰 궁궐입니다.
네.
꼭 가보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호텔과 숙박은 너무 잘 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까 말한 그런 곳 어때? 언제 한번 베이징 갈 곳 있으면 꼭 빼먹지
네.
마시고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역사가 있는 오래된 문화유적이나 이런 것들을 들러보시라는
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좀 가면은 정말 요즘 중국의 그 발전된 모습과 또 전통의 그런 오래된 역사를 볼 수 있는 모습들도 같이 볼 수 있어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명나라 때부터 세워진 유서 깊은
네.
전통 건물과 현대적인 상업 건물들 정말 화려하고 대단히 큰 상업 건물이 뒤섞여 있는 그런 곳입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그 풍경 베이징에서 꼭 맛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중국의 수도 베이징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조성모가 부릅니다. 깊은 밤을 날아서.
세계를 알고 미래를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조미영의 북한은 내일은을 듣고 계십니다.
살며 생각하며 책임감 한 왕자가 사냥을 나갔다가 길을 잃고 헤매게 됐습니다. 한참을 헤매던 중 다행히 양떼를 몰고 있는 목동을 만났죠. 왕자는 목동에게 길 안내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목동은 어떻게 가야 하는지 방향만 알려주고는 길잡이를 해달라는 왕자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왕자님, 죄송하지만 저는 남의 집 양을 치는 목동인데 양떼를 놔두고 길 안내를 할 순 없습니다. 왕자는 목동이 받는 돈의 수십 배를 줄 테니 길잡이를 해달라고 다시 부탁했죠. 하지만 이번에도 목동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왕자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꾹 참고 다시 한번 목동에게 부탁했죠. 하지만 목동은 절대 그럴 수 없다며 또다시 거절을 했습니다. 화가 난 왕자는 급기야 목동에게 칼을 겨눴습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죠. 목동은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왕자님, 죄송하지만 이 양떼를 놔두고 떠날 수 없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대로만 찾아가시면 길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왕자는 생각할수록 괘씸했지만 하는 수 없이 목동의 설명대로 길을 찾아 내려갔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뒤 왕자는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나라를 통치하게 된 왕자는 인재를 등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땅한 인재를 찾는 건 쉽지 않았죠. 그 순간 그 목동이 떠올랐습니다.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재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맡은 바 책임을 다하기 위해 목숨을 위협해도 흔들리지 않던 그 목동 같은 인재가 훨씬 귀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왕은 그렇게 몇 년 전에 우연히 만났던 목동을 수소문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목동을 찾아서 그를 왕궁으로 불러들였죠. 왕은 그에게 중요한 나라 일을 맡겼고 오랫동안 곁에 두고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북한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삶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안치환의 내가 만일 보내드리면서 북한의 내일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탈북민 방송원 조미영이었습니다.